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꼭 역사해 주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된 오늘, 코로나 사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인으로 바르게 대처해서 오히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SNS상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신발이 어지럽게 벗어놓아진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세 글자로 줄이면이라고 하는 유머 퀴즈가 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퀴즈를 내서 물어보니까 답이 주어진 것이 세 글자니까 모여라, 신발 많은 것을 보고, 신났다, 제각각, 난장판, 이런 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정답은 신천지였습니다. 신발 천지. 예. 요즘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천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전염병으로 교회 예배를 이처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꿈이 아닙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미국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처음엔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별일 아니라고 쿨하게 대응하셨던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사람들의 이동 인구가 많은 뉴욕과 뉴저지, LA, 시애틀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급기야 사망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를 방치하다가 미국 내 2억 명이 앞으로 감염되어지고 17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 앞에 뒤늦게나마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한 달 전부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코로나 대응 방침을 4단계로 정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격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화요일 당회에서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3단계로 대응하기로 결의했었어요. 그 내용은 교회 모든 모임은 예배만으로 한정하고 찬양팀, 성가대, 성경공부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은 다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마스크 쓰고 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9시 예배, 오늘 9시 예배는 그냥 9시 정각에 시작해가지고 10시 이전에 끝내고, 그리고 11시 예배 11시 정각에 시작해서 12시 이전에 끝내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이제 3단계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지 며칠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들이께서 모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엊그제 금요일에는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서 제임스 테데스코 버건 카운티장이죠. 그분이 버건 카운티 내에 있는 75개 모든 공립학교를 클로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리터페리 경찰서에서 저희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코로나로 인해서 뉴저지에서 발생한 그 사망자 한 분이 이 리터페리 주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터페리 주민이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좀 그냥 조심하시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사망자는 우리 교회 교인 몇 분이 살고 계시는 First Liberty Little Ferry 아파트에 사셨는데 며칠 전 그 아파트 전체를 소독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런 와중에 지난 금요일 아침 드디어 Little Ferry Borough에서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우리 교회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천주교회가 모든 집회를 중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지난 화요일 당의 결의 내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오후 보로에서 또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25명 이상 모인다면 그 모임은 갖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레코멘드 했습니다. 그리고 25명 이상 모임을 가질 때는 참석자들의 명단을 적어두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는 25명이 안 돼요 지금. 감사하게도 25명 이상 될 때는 참석자들이 명단을 다 적어두라고. 이 보로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우리 당회는 또 긴급히 이 사안을 좀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난 화요일 날 당회 때 이미 결정했지만 신종 코로나의 3단계로 대응하기로 결의했지만은 현재 뉴저지와 뉴욕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우리 타운에서도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발생해서 보로에서 25명 이상 집회를 중단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은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전염병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초기 방역이 중요하고 어차피 조심할 거라면 한 줄을 미루는 것보다 막바로 시행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이라는 판단에 오늘 우리는 그간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TV 혹은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앞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생소한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은 예배드리는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인터넷 세상은 모든 세상의 편리한 정보를 얻고 드라마 보고 오락을 즐기는 공간이었지 누가 TV 켜놓고서 뭐 예배드린다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소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온라인 공간은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어색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을 좀 돌리고 싶은 유혹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염병 대처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 크게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코로나 대처법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믿음으로 대처하라입니다. 다 함께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서 주 안에 서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교회였고 바울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는 말하자면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크게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예수 신앙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온갖 불이익과 핍박을 당할 때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모일 때마다 많이 불안해했고 또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로 우리를 데려갈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하나예요. 죽음일 겁니다. 예수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이제 영생함을 얻는다면 사실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무엇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만 주어진다면 마음에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겁니다. 이 바울의 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권면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우리 애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왜 두려워하나요? 이 코로나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하나, 사망률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독감처럼 며칠을 앓다가 일어난다면 약간 성가실 뿐이죠. 그냥 성가실 뿐이에요. 그다지 두려워할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확률이 있는 거예요. 1%에서 3%, 그 가능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겐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이런 일로 우리 신앙이 위축되거나 예배가 약해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전염병은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던 질병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서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콜레라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인데 심한 설사로 탈수 증세를 보이다가 마침내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전염병이었죠. 제가 어릴 때는 뭐 콜레라 외에도 이질, 장태포스 이런저런 전염병들이 참 많았습니다. 항상 죽음이 우리 주변에 어른거렸었죠.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인류 역사 항상 그랬었는데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는 온 유럽을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에 휩쓸렸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통과하자. 그래서 살 사람은 살고 심판받을 사람은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전염병을 그냥 통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패스트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패스트에 걸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런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식으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여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식과 약을 사용치 않는 사람은 마치 자살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대처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루터와 같이 오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지켜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해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 가운데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내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말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자들의 이 전염병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모든 전염병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최소한으로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만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코로나 전염병을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말 안 좋은 일이 또 생겨요. 겹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서로가 불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이상하죠. 부부싸움에 잦아집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서로 너 닮아서 그렇다고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서로도 한 마음 돼서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희한하죠.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불행하게도 정말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닌데 서로 공격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부에서 핍박이 있게 되니까 교회 내에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인물의 갈등이 좀 더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뜻밖에도 아시안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차별을 받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우한 코로나라고 얘기하나요? 대구 코로나라고도 말하죠. 신천지 정치권에서도 서로서로 나뉘어서 서로의 책임을 물으면서 누가 잘못했냐, 누가 못됐나, 신랄하게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중세 패스트가 발병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을 때에도 유언비어가 퍼져나가면서 서로를 잔인하게 해하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우물에 약을 탔다, 오염시켰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아서 유대인 수천 명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학살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어려워지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한 코로나, 대구 코로나, 아시안 코로나 이렇게 서로를 편가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이 팬데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돕고 섬기라입니다. 이번에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돕고 도우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우라, 돕고 도우라.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미국과 한국에서 마스크 쓰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쓰는 것이 마스크였는데 미국에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 심한 병자가 주로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마스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동양권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 중국에서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이러스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로 보고요, 나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내가 마스크가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 몇 개 필요하겠어요? 1년 365일 하면 365개가 한 사람당 필요할 겁니다. 건강한 사람 5천만 명 곱하면 돼요. 거기다가 건강한 사람이 쓰기 시작하면. 그러나 생각을 다르게 가져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에 있는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게 된다면 마스크가 부족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 언제나 병든 자를 돌보고 귀신들린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죄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삶을 들이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생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돕기 위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장갑을 드렸잖아요. 그 섬기는 일,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스크도 드리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섬깁니다. 그렇죠? 환자의 병을 돌봐요. 의사가 마스크를 씌고 손을 씻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손을 씻고 계속해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혹시 더 전염될지 모르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세정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수술실에서 의사가 마스크 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환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혹시 수술을 하다가 뭔가 침이 튀겨가지고 뭔가 분비물이 나가서 환자가 잘못 감염될까봐 자기 자신을 막는 겁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내 자신만이 관심이었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을 위해서 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돼서 죽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받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마스크 썼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남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행동도 남을 위해서 항상 이런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힘들 때일수록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돕고 섬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요. 신발천지 신천지인가요? 정말. 예.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분명 이 사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사회적 거리두고요, 손도 제대로 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기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그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자,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말 하나 보태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겨나가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들 때일수록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삶을 들이자.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는 확신해요. 세상이 어두울 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어요. 아마도 집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TV나 컴퓨터 그리고 뭐 휴대폰을 앞에 두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늘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바로 그런 날입니다. 늘 교회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나니까 모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세상 깨닫게 돼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기간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치 못했던 그 모든 내용들,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즐기는 인터넷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 아니었어요. 인터넷 공간은 우리만의 공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제 오프라인이고 우리들 세상은 온라인이고, 인터넷 공간은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은혜 받고 가끔씩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항상은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좀 나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터넷 세상은 정말 나만의 공간이었는지 몰라요. 드라마 보고 세상 음악 듣고 세상 정보를 얻는, 늘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세상이 그 온라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진짜 불편한 일. 나만의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공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자기 마음의 방을, 자기 마음 방을 대부분 다 열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대부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방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은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깊한 방이요. 그 방은 주님도 들어올 수 없도록 자기만의 공간으로 꾸며놓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그 모든 인터넷 공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는 매우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어쩌면 섬기는 그 내용, 그 부족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주님께 드려서 더욱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무서운 전염병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 함께 평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감사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주님께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